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설교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아버지께서 오늘도 여전히 저희를 향하여서 자비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저희를 이곳까지 인도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선포되는 이 진리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단에서 연약한 설교자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참으로 먼지와 같고 또 티끌과 같고 주님의 사역에 아무런 능력도 없는 자이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께서 사용하실 때 주께서 세우신 그 모든 목적이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올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자신의 생명과 또 시간과 물질과 열정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마땅히 드리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제자도라고 부릅니다. 마땅히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뜻입니다. 본문에 보면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서기관이었는데요. 한 서기관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공개적으로 고백합니다. 밤중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주님께 찾아왔던 니고데모와 비교해 볼 때 이 서기관의 공개적인 고백은 매우 놀라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서기관에게 예상 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따라오려고 했던 한 서기관에게 주님의 제자들이 마땅히 걸어야 하는 이 제자의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제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봐야 하는 하나님의 진리는 주님께서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한 서기관의 잘못된 동기를 지적해 내십니다. 서기관의 잘못된 동기를 드러내십니다. 19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해야 하는 정말 바람직한 그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좋으리이다. 여러분, 서기관들은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많은 교육을 받은 학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매우 가까웠으며 유대 사회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율법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율법의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런 서기관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당시 율법 교사가 되기 위한 정규 교육도 받지 않은 분의 제자가 되는 일은 매우 드물었고 또 그들에게는 그와 같은 일이 매우 꺼려지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만일 이 서기관이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제자가 된다면 그는 그의 동료 서기관들로부터 많은 조롱과 멸시와 비난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고 결국에는 서기관 사회에서 추방당했을 것입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좋으리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 다윗의 증조모였던 룻이 그녀의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에게 했던 말을 떠올리게 하지 않습니까? 룻기 1장 16절에 룻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 나오미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이 룻의 고백을 더 짧게 요약하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좋으리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훌륭한 고백을 했던 서기관에게 주님께서는 예상 밖의 답변을 하십니다. 20절 말씀인데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둘 것이 없도다. 여러분, 여기 인자라고 하는 표현이 복음서에 많이 사용됩니다. 인자라는 칭호는 다니엘서 7장 13절에 처음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강조하는 호칭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많은 단계에 자신을 낮추셔야 했는데 성육신 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자신을 낮추셔야 했습니다.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셔야 했고 또 연약한 피조물의 인성을 취하셔서 사람이 되셔야 했으며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에 순종하셔야 했고 그 백성들을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자신은 가난하게 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인간 생명의 가장 기본적인 안락함조차도 보장받지 못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요한복음 7장에 보시면 주님의 이 말씀을 좀 더 상세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피곤한 육신을 쉬기 위해서 각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감람산으로 가셨습니까? 물론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도한 이후에 주님은 마땅히 피곤한 몸을 쉬실 만한 거처가 없으셨기 때문에 산에서 노숙을 하셨던 것이죠. 매우 거칠고 불편한 곳에서 새벽이 올 때까지 아마 겉옷을 두르시고 땅바닥에 누우셔서 피곤한 몸을 몇 시간 쉬시고 다시 일어나셔서 백성들에게 나아가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삶을 사셨습니다. 지금 서기관에게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서기관에게 예상 밖의 답변을 하신 이유는 아마도 주님께서 서기관의 마음을 간파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서기관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고 고백했을까요? 그것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고백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앞장에 보시면 많은 병자들을 고치지 않으셨습니까? 거의 모든 그 동네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을 보면서 그들에게 조금의 사례금을 받으셔도 금방 큰 부를 쌓으실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아니면 주님께서는 이제 이 땅에 주님의 왕국을 세우실 텐데 주님께서 그 왕국을 세우시면 세상의 통치자들처럼 권세와 부귀를 누리실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이 주님을 따르게 된다면 주님께서 권세와 부귀를 누리실 때에 자기도 그것을 함께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동기로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한 것 같습니다. 주님은 항상 어떠한 사람의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가에 감탄하지 않으십니다. 그 고백을 한 사람의 마음을, 동기를 먼저 살피십니다. 그리고서 그에게 각오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온다면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권력을 얻을 수는 없을 것이다. 나를 보라. 나는 내 피곤한 몸 하나를 누일 만한 거처도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님은 이 세상의 부와 안락함을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바로 전에 기록된 주님의 기적들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주님이 원하셨다면 주님은 땅의 모든 돌들을 다 금덩어리로 만드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에게 있어서 그 일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택하지 않으십니다. 이 땅에서 많은 재물을 소유하는 것에 관심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것은 세상 물질이 얼마나 기만적이고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주님은 오히려 총빈한 삶, 가난한 삶을 택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세상 물질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은 모든 부자를 꾸짖으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진리를 잘 적용할 필요가 있는데요. 주님이 책망하시고 주님이 꾸짖는 부류는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부자가 되기를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돈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책망하십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 사람들을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은요, 물질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일 뿐입니다. 돈이 많으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청지기로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때때로 저도 많은 부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러브글로브 박사님도 좀 넉넉히 좀 도와드리고 또 베닝 선교사님도 넉넉히 또 후원해드리고 지난주 노예에 갔는데 제이슨 보일 그 멕시코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제이슨 보일은 노예에 있는 유일한 제 클래스메이트인데 내년에는 한번 와서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필요들의 편지들을 보면서 뭐 거의 도와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질은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일 뿐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열심히 일한다고 다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그 부를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을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갈 때 주님은 주님의 가난한 삶으로 그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부와 안락한 삶이 아닙니다. 오늘날 복음을 믿으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와 명예를 얻을 것처럼 설교하는 설교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설교자는 결코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부유함과 이 물질이 인간 삶의 필수 행복 조건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사람이 부자가 돼야만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된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부를 다 허락해 주셨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한데 허락해 주시지 않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한 가지는 물질의 부유함이 사람의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그러한 분이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유함을 통해서 또 안락한 삶을 통해서 자신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이 안락한 삶이 편안한 삶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시편 1편 말씀을 보십시오. 시편 1편 1절과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여기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사람의 행복은 물질의 풍부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평화, 또 하나님과의 평화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부터 오는 것이 인간의 행복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30장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30장 8절과 9절에 곧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면,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무 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부자들은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저도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좀 부하게 사시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부자가 되신 분들은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물질의 기만인데요. 너무 부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오히려 여러분의 순례의 길에서 짐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 부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이 고민해야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 부를 쓰지 못하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합니다. 그런데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쁜 연보를 드리는 사람들은 부자보다도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고 교회에 입고 나올 옷이 없다면 그것도 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겠으니까 일용할 양식을 먹을 정도로 내가 삶을 살아간다면 행복의 모든 조건을 다 갖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더 많은 부를 쌓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추구하시며 살아가신다면 진정한 행복은 바로 거기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날마다의 동행하는 삶이 없이 결코 물질로만 우리는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크게 두 번째로 주님은 본문을 통해서 영적인 일의 우선성을 강조하십니다.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또 다른 제자가 21절에 이렇게 주님께 나와 주님의 허락을 강구합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사람의 일은 정말 위급한 일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하라고 답변을 얻을 만한 충분한 설득력이 있는 이유를 가지고 주님께로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제자의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본문의 해석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21절을 해석하는데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실제로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잠시 가서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겠다라고 해석하는 한 가지 해석이 있고요. 또 다른 해석은 연로한 아버지를 섬기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를 장사하고 나서 주님을 따르겠다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해석은 이 관용적인 표현으로 아버지를 장사한다는 이 말을 그 당시 사람들이 또 현재에도 그런 관용적인 표현으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로하신 아버지를 잘 돌봐드리고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 이제 아들로서의 모든 의무를 다 마치게 되니까 그때에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번째 해석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었던 책 가운데 어느 한 선교사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한 청년을 만나게 됐고 이 청년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이제 결심을 하면서 자신과 함께 유럽 여행을 떠나자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유럽에 여러 곳을 여행하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할 기회를 갖기 위해서 그런 제안을 한 것이죠. 그때 이 청년은 선교사에게 아버지를 장례한 후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고 선교사는 깜짝 놀라서 너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몰라서 미안하다고 사과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청년은 선교사에게 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면서 우리 아버지는 지금 건강하신데 이 말은 관용적인 표현이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아들의 모든 의무를 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아버지가 가진 그 유산을 형제들과 나누는 그 모든 절차들을 포함해서 아버지를 장례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의미한다고 선교사에게 설명해 줬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관용적인 표현이 그대로 쓰이고 있다는 그러한 증표죠. 뭐 이 두 가지 해석 중 어느 해석을 택하든지 간에 뭐 첫 번째 해석을 택하면 더 강력한 말씀이 되겠지만 주님께서는 그 어떤 의무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강조하십니다. 못 박아서 말씀하십니다. 그 어떠한 의무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우선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시간, 하나님께 돌려야 할 물질, 하나님께 돌려야 할 정성, 하나님께 돌려야 할 섬김은 세상 다른 의무들을 핑계로 결코 뒤로 미룰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는 항상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이 첫 번째 견해로 해석하면 조금 오해의 요소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불효 막심한 종교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 중 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지 않습니까? 1계명부터 4계명이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신 부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부탁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어머니를 돌보아 드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인데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본문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모든 시간을 다 영적인 일만 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일주일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모든 시간을 다 하나님을 예비하며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일들도 많이 행합니다. 영적인 일과 세상적인 일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영적인 일만 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 돌려야 할 시간, 하나님께 돌려야 할 그 의무들은 가장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하고 또한 우리 삶에 있어서 영적인 일은 매일매일의 삶에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은 머리 둘 것도 없는 그 삶을 사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사신 것은 그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청빈한 가운데 사시면서 주님보다 더 부하려고 하는 자들을 꾸짖고 계시는 것이죠. 부귀를 추구하면서 안락한 삶을 추구하면서 날마다의 삶에서 영적인 일은 뒤로 미루는 사람들을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왕, 너희의 주인도 이와 같이 가난한 가운데 살았거든. 너희가 나의 제자라고 말하면서 영적인 일은 항상 뒷전으로 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뒷전으로 놓으면서 세상 물질과 부귀를 추구하고자 하느냐? 주님의 꾸짖으시는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바쁜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일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좋아하는 일은 꼭 하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들이 걸어야 하는 제자의 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진정한 행복을 얻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본문을 통해서 물질의 부유함이 우리의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현재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뭐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신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 길로 계속 나아가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이 현재 나는 만족할 만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원인이 결코 물질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님을 아십시오.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시간을 물질을 더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그래서 그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행복은 결코 얻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을 아는 데 사용하십시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데 여러분 사용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 여러분의 시간들을 여러분의 인생을 보내보십시오. 제가 이 강단에서 단언컨대 여러분들은 결코 후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굉장히 우리에게 충격적인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를 장례하겠다고 장사 지내겠다고 했던 제자에게 그 일은 죽은 자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어야 하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영적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고 또한 우리에게 유익한 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고 또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어떠한 것이 해로운지조차도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 옳은 것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물질을 사랑하고 또 물질을 더욱 얻고자 하는 그 삶은 지혜로운 삶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셨다면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셨다면 우리에게 어떤 재능을 허락하셨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총재기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게 하시고 또한 일용할 양식이 있다면 감사함으로 그것을 먹는 지혜로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돌아보라고 말씀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가지고 핑계거리를 가지고 하나님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제가 지금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그 요구들을 물리치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 어떠한 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또 영적인 일을 뒤로 미루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변치 않는 이 진리 앞에서 우리의 삶을 재정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의 진정한 복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